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 보는 프로그램 포도나무와 가지와 옛 고전설교를 나눠보는 시간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한 장씩 읽어나가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누는 시간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어느새 3월도 지나가고 있네요. 올 한 해를 맞이하며 시작했던 기도들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 기도들은 어떤 기도들인가요? 혹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눈에 가능해 보이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기도하고 계시나요? 저 돌을 금덩이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허황된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식에서 벗어난 기도,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상식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유해 주신 일이나 눈동자 없이 태어나서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뜨게 된 소경의 이야기, 나병으로 온몸이 썩어가던 사람이 다시 온전하게 된 이야기,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이야기,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녀와 나사로의 이야기까지 이런 일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들입니다. 만약 이 일이 오늘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을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겠지요?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해보라고 권면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보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주님은 상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능력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주님께 부탁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구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하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만을 믿기보다 주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곧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나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은 얼만큼 믿고 신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이신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얼만큼 믿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신지 아니면 상식 안에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말이지요. 찬양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자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그 일은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라는 믿음 아래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상식이라는 상자 안에 가두어 둘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런 일까지 하실 수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분은 전능자가 아니겠지요.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과연 전능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능자라고 소개하시는 부분을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때 아브라함은 99세라고 합니다. 10살 아래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89세였지요. 그녀는 이미 폐경을 하여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가능성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며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지요. 그는 엎드려 허탈한 웃음까지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며 90세 된 아내가 어찌 출산하겠느냐고 속으로 반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반응에도 그를 탓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그에게 약속을 더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 일을 꼭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게 되었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은 당시의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고 잠시 그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곧 자신에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요? 때때로 우리의 상식이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 상식에 가능한 일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넘어서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한 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해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8년에 태어나 1963년에 소천한 영국의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은 기독교를 믿을 증거의 무게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성이 일단 기독교를 믿을 만한 증거의 무게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보려고 한다고 해보지요. 그렇게 되면 곧 나쁜 소식이 오거나 어려움이 생겨 이런저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들고 일어나 자신이 기독교가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향한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자를 찾고 싶거나 거짓말을 하고 싶거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들거나 조금만 부정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보이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즉,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면 아주 편했을 상황들이 닥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의 바람과 욕구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 또 한 번 전격적인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의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분은 이성의 생각과 상관없이 변하는 법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모든 것이 도무지 사실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신론자 시절에도 기독교가 정말 사실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분이란 진정한 자아의 반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필수 덕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은 없습니다. 신념은 계속 복돋아 주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믿음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다룬 주제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겸손의 주제로 되돌아감으로써 여기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겸손해지는 첫 단계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거기에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의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해 진지하게 시도해보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일주일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6주 동안 해보십시오. 그쯤 되면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갔거나 오히려 그 이하로 추락한 자신의 모습에 부닥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한 법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유혹이 어떤 것인지 모를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유혹에 맞서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독일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려면 항복할 것이 아니라 싸워봐야 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알려면 누워있을 것이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 걸어가 봐야 합니다. 고작 5분 만에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 유혹이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악에 굴복하여 그 그늘 아래 삽니다. 그러나 악한 충동과 싸우기 전까지는 결코 그 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혹에 무릎 꿇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며 따라서 유혹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독교의 덕목들을 진지하게 실천해 보고자 할 때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종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다는 생각은 깨끗이 털어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를 믿을 때 처음 생기는 일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한테 기독교는 끝났다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단순한 분으로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것은 본래 기독교가 당연하게 수행하게 되어 있는 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험에 통과할 점수를 따거나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발견되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기능, 즉 생각하는 능력이나 순간순간 팔다리를 움직이는 능력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매 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원래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일과 비슷한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아빠 생일 선물 사게 6펜스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돈을 줄 것이고 그 돈으로 아이가 사올 선물을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착하고 바른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 거래를 통해 6펜스의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할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때에야 하나님은 실제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덕목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후에야 또 설사 실천에 성공했다 해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진짜 자신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자신의 믿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일정한 특성을 가진 피조물이 되느냐, 주님의 의도에 맞는 피조물이 되느냐, 일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피조물이 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시험관이나 일종의 거래 상대로 생각하는 한, 하나님과 자신이 서로 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관계로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새롭게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우리는 그나마 받은 것을 다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발견이란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발견하는 것, 즉 그것이 사실임을 경험으로 체득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지켜보려고 있는 힘껏 노력해보는 것, 그래서 실패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로는 뭐라고 하든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음번에는 완전히 선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늘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런 노력은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지극히 중대한 순간까지만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던 상태에서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실천하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표현대로 그는 자신의 아들됨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그분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그에게 맡겼다면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즉 전만큼 안달하지 않으면서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 가기를 바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희미한 첫 빗줄기를 마음으로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자연히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도덕적인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여 봐야만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반드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을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의 성경 단어 호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백성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주님을 맞이하지요. 호산나는 신약에 나오기 때문에 헬라어로 표기가 되지만 그 어원은 구약의 히브리어라고 하네요. 구원하다 라는 야샤와 제발 혹은 오 하고 감탄으로 번역되는 나 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호시아 나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호산나를 찬양할 때 많이 쓰지만 원래 이 호산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구원해주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것이고 무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호산나 하는 우리의 외침을 응답해 주신 것이죠.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호산나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힘들다.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게 마지막 짐이죠?
이제야 이사가 끝났네. 당신은 이제부터 정리해야 되니 한동안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짐 풀면서 정리하면 돼요. 정말 수고했어요.
아참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 새집 주소 알려줬어요? 짐은 천천히 풀어도 되지만 집 주소 바뀐 것은 빨리 알려줘야 CD가 배달이 오죠.
어머,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알려드려야겠어요. 602-866-8999
주소나 전화가 변경되었을 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CD 반송과 귀한 후원금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연락주세요. 연락주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민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사도 바울이 다른 열두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만난 적이 없기에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라 스스로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공격을 했었지요. 또한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저렇게 여기저기서 매맞고 체포되고 고생하며 다니지도 않고 또 스스로 저렇게 돈을 벌어가며 사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보호하실 것이기에 말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어떤 성도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받아오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증했고 자신에게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고린도 후서를 마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눈에 보이는 힘이 바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곧 능력이기에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더 강해지려 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연약한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고 실패자이며 패배자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여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설명하지요. 그렇기에 참된 성도는 겉으로 보이는 강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 자신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 절인 5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사도권에 대한 확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이 편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도인지 확증하십시오 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이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검사하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계시는 것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Let's read the Bible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